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북한 정보통신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해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용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가 포함됐습니다. 미국도 이날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4개 기관과 개인 1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에 기반을 둔 진용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총책임자인 김상만 씨, 그리고 110호 연구소, 평양자동화대학, 그리고 북한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용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지에 인력을 파견해 외화벌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3개 기관은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고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대기 위한 수익 창출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평양자동화대학은 사이버 교육기관으로서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정찰총국 산하 기술 사이버 부대에서 일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110호 연구소는 북한의 공격적인 사이버 전술 개발 등을 주도해왔다고 재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신임 주미 중국 대사가 23일 워싱턴에 부임한다고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신임 주미 대사로서 워싱턴에 부임해 임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칭강 전임 대사가 워싱턴을 떠난 지 약 5개월 만에 주미 중국 대사 공석이 채워지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셰 신임 대사가 미중 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 외교관이지만 전임 대사였던 친 외교부 장과 비교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수뇌부 직통 라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셰 대사의 부임이 미중 관계가 악화된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라면서도 이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셰 대사의 파견은 앞선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관계가 매우 빠르게 해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언한 뒤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23일 우크라이나 접경 자국 영토에 진투한 우크라이나 공작원들과 전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러시아 벨고로드주의 글라드고프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테러 작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22일 벨고로드 지역에 우크라이나 공작원들이 침입했다고 주장했으며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이 전투에서 최소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또 대피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미하일로 포돌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다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언론은 우크라이나군 정보기관을 인용해 러시아 시민들로 구성된 두 개의 러시아 무장 반군단체인 러시아 자유군단과 러시아 의용군단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이른 시각 주요 전선에서 30차례가 넘는 충돌이 있었으며 남부 바흐무트와 미린카가 전투의 중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하일 미슈슈틴 러시아 총리가 23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미슈슈틴 총리는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러시아-중국 비즈니스 포럼에서 러시아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시장을 보고 있다면서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교역을 확대해왔고 이는 우리의 큰 친구인 중국에 전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호적인 나라들과 계속 유대를 쌓아나갈 것이며 이는 푸틴 대통령이 올해 6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던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슈 슈틴 총리는 2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중국 방문 중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을 배출해서 세상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물론이고요. 아랍권에도 최초라는 수식어로 길이 남을 이 여성 우주인은 의생물학자인 레이아나 바르나윗입니다. 미국 우주업체 액시엄 스페이스의 국제우주정거장 ISS 방문 계획의 일환으로 스페이스X사의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타고 미국 동부 시각으로 22일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암줄기 세포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바르나위 씨는 이 국제우주정거장을 방문하는 액시엄 스페이스의 역대 두 번째 민간 우주 비행팀의 일원인데요. 이 우주에 머무는 여드레 동안 우주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10여 가지 과학기술 실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사우디의 남녀 학생들이 참여하는 관련 연구와 경험 공유 등으로 바르나위 씨의 우주 실험을 연계한다는 사우디 정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사회 문화적인 이유로 여성 활동에 매우 보수적인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이 사우디가 여성의 운전을 허용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요. 여성들의 축구장 출입을 허용하는 등 사우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변화는 실질적인 통치자라고 불리는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2018년 창설한 우주위원회를 통한 여성 우주인 양성도 그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우디의 첫 여성 우주인 바르나위 씨는 21일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캐나베럴 우주센터의 출발에 앞서서 중동의 모든 여성에게 영감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구촌원을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가 준비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5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 북한은 동쪽 대부분과 자강도 지역은 맑겠고 평안 남북도, 황해도 등 남부 지역은 맑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서해안과 내륙으로 안개가 많이 낀다는 한국기상청 예보도 있습니다. 또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 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2도에서 15도 사이고요. 낮 최고는 19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서해는 앞바닥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시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1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28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13도에서 23도, 개성은 12도에서 26도, 함흥 11도에서 27도, 원산 14도에서 27도, 청진은 10도에서 23도 사이입니다. 끝으로 해산 지역은 아침 최저 영상 5도, 낮 최고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영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사태 배후라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부 소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치러진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서 3위를 차지한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현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부 무력 충돌로 난민이 대거 발생하면서 인도적 위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오늘 첫 소식입니다. 22일 우크라이나 국경에 접한 러시아 지역에서 시작된 공격이 23일에도 이어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를 격퇴했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투기와 포병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침입한 무장 집단을 격파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3일 성명에서 대테러 작전에서 공습과 포격으로 국가주의자 집단을 저지하고 괴멸시켰다면서 우크라이나 전투원 7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장갑차 4대가 부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번 사태를 러시아 쪽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러시아는 22일 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사보타주, 그러니까 파괴 공작 집단과 싸우고 있고 벨고로드 지역에 대테러 체제를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테러 체제라는 건 보안기관에 특별 권한을 주고 보안이나 통신 감시 강화를 포함한 많은 제한과 조처를 시행합니다.
네, 이번 전투가 그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고요.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쪽에서 일어나서 눈길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벨고로드 등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엔 주기적으로 포탄이 떨어지고는 했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렇게 교전이 벌어진 건 처음입니다.
네. 자, 지금 러시아가 이번 사태의 배후를 우크라이나로 지목하고 있죠?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미하일로 보톨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이번 사태를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그 이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나 말야르 국방부 차관도 우크라이나는 외국 영토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배후일까요?
네, 포돌리아크 보좌관은 러시아 게릴라 조직 들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압제가 심한 전체주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정치 세력이 항상 무장한 게릴라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두 러시아 게릴라 조직에 지금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러시아 의용군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 자유군단입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 의용군 측은 22일 대원들이 노획한 장갑차를 조사하거나 도로 위에서 장갑차를 몰고 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의용군이라는 조직이 어떤 것인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우는 의용군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이들이 우크라이나 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러시아 자유군단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밖에서는 이곳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영국 국방부는 23일 트위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전투기를 잃거나 철도를 겨냥한 급조 폭발물 공격, 그리고 이제는 직접적인 빨치산 공격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로서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우려한다면서 우크라이나 반군들이 러시아 영토로 들어와 계속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최고 법 집행기관인 연방수사위원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러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사태 피해 상황 볼까요? 사상자 있었습니까?
네, 현지 당국은 민간인 12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간밤에 드론, 무인기들이 몇몇 집과 정부 건물 하나를 공격했는데 사망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교전이 벌어지면서 주민들이 대피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2일 9개 지역 주민에게 대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대피한 주민들에게 현재 있는 곳에 그대로 있고 안전해지면 바로 알려줄 테니 아직 집으로 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튀르키예로 갑니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렀었는데 당선자가 나오지 않아서 오는 28일에 결선 투표가 또 예정돼 있죠. 그런데 결선 투표를 앞두고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차 선거에서 3위를 차지했던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현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20일 선언한 겁니다. 이로써 에르도안 대통령 당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1차 선거에서 3위를 차지했던 사람이 시난 오안 후보군요.
맞습니다. 승리당의 신한 오한 후보였는데요. 그는 지난 14일 치러진 선거에서 약 5.2%를 득표하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네.
오한 후보는 3위였기 때문에 결선 투표엔 진출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이번 결선 투표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에 눈길이 쏠려 있었습니다.
네, 오한 후보의 눈길이 쏠린 이유가 있군요.
네, 1위, 2위 후보 득표율 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1위인 에르도안 후보 득표율이 49.5%였고요. 2위인 공화인민당의 케말 클루츠다로울루 후보 득표율이 44.9%였습니다.
네.
득표율 차가 크지 않은데요. 그래서 1차 선거에서 오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결선 투표에서 누구를 찍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한 후보의 지지표를 흡수하면 결선 투표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한 후보가 결국 에르도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에르도안 후보가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오한 후보의 에르도안 후보 지지 이유 어떤 겁니까?
네, 오한 후보는 먼저 우리 결정은 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임을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의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클루츠 다로울루 후보 진영은 지난 20년 동안 집권한 정의개발당이 주도하는 인민동맹에 맞서 충분하게 성공하지 못했고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전망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대선과 함께 의회 선거도 있었는데 이 의회 선거 결과도 이 오한 후보가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과 국가주의자 그리고 이슬람주의 연합이 600석 의회에서 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분열된 정부를 피하려고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한 후보의 정치 성향은 어떤가요?
네, 오한 후보는 극우 반이민 정당 지지를 받았습니다. 앞서 오한 후보는 지난주 튀르키예 언론과의 회견에서 결선 투표 지지 조건으로 크루드 노동자당에 대한 강경대책 그리고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 수백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추방하기 위한 시간표 제시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에르도안 후보가 오한 후보의 조건을 들어준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미국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그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는 결선 투표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낼 사람은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결선 투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에르도안 대통령 진영이 승리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오한 후보가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어도 오한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모두 에르도안 대통령으로 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일부 표심이 크루츠 달로울루 후보 쪽으로 가거나 아예 결선 투표 참가를 포기할 가능성도 큽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아프리카 수단 난민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수단 난민 사태가 인도적 재앙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 간 무력 충돌로 현재까지 수단과 접경국인 차드에는 6만에서 9만 명의 피난민이 몰렸는데요.
네.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 연맹은 현재 이 지역에 중대한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 연맹 어떤 얘기인가요?
네, 피에르 크레머 연맹 아프리카 담당 부국장은 23일 제네바 브리핑에 화상으로 참여해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크레머 부국장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지역 모든 난민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이동시키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크레머 부국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중대한 인도주의적 재앙의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수단은 우기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네, 오는 6월 말부터 우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현재 차드로 이동한 수단 난민 수십만 명은 보로타라는 마을의 난민 캠프에 천막으로 지어진 곳에서 임시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건 물론이고
네네.
물자 공급까지 차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비가 내리는데 물자 공급이 차단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와디라고도 불리는 건곡이 있는데요.
예.
평소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많이 내릴 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면서 큰 하천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육로상의 물자 공급 경로를 차단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전에 수단 난민을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크레머 부국장은 최대 9만 명에 달하는 난민을 우기 전까지 모두 이동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많다고요.
네. 크레머 부국장은 땅바닥에서 자는 난민들이 뱀이나 전갈에게 물렸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차드 지역에 모인 수단 난민의 80% 이상이 여성과 아이들인데 아이들 다수가 부모와 헤어진 상태라고 말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차드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의 변유진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많은 난민이 가족을 잃고 집이 불에 탄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직 어린 10대 청소년이 종종 갓난아기와 이동하는 걸 목격한다며 이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여러 유엔 국제기구에서 이 수단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요.
네. 유엔 난민기구는 수단, 차드 국경 지역에 모여있는 난민들을 차드에 있는 기존 난민 캠프로 옮기고 5개의 새로운 난민 캠프를 추가로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그러면서 수단 난민에 대한 더 많은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요. 또 유엔 세계 식량 계획도 앞선 11일 수단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차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1억 6,24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추가 자금이 도착하지 않으면 난민과 국내 실향민에 대한 식량 지원이 이번 달에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수단의 그 분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이 22일부터 7일간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 주요 언론은 현지 주민 등의 증언을 이용해 휴전 발표 이후에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양측의 휴전 협정 준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양측 모두 논의가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틱톡이 몬태나주의 틱톡 전면 금지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컷 의원이 차기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는데요. 가열되고 있는 공화당 경선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둘러싼 논의와 이 관련 얘기 먼저 보겠습니다.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협상 타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2일 백악관에서 다시 만나 세 번째 부채 한도 협상에 나섰는데요. 결국 또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양측 모두 대화가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고요. 또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협상한 뒤에 나온 양측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는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선의를 갖고 초당적 합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협상에서 이견이 있긴 했지만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카시 하원 의장은 뭐라고 합니까?
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1시간 넘게 회동한 후 기자들을 만나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여전히 합의에 이를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또 양측이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 실무진 차원의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실제로 이날 22일 밤에 실무진이 협상을 위해서 백악관으로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협상이 합의를 못 내고 있는 걸림돌이 어떤 겁니까?
네. 양측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 부채 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백악관은 공화당의 이런 요구가 과하다면서 세금 허점을 막고 정부 지출 삭감을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제안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위해서 해외 순방 일정도 단축을 했었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이 호주와 파푸아 뉴기니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21일에 귀국했는데요.
네.
이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극단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 당파적인 조건으로는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 22일 협상에서 어떤 대안을 내놨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과 석유, 제약업계에 주는 세금 혜택을 중단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줄이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메카시 의장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을 고려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여전히 2024년 연방 예산에서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의 조건으로 오가고 있는 사안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화당은 정부의 식품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근로 조건을 강화하기를 원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그럴 경우 이 수십만 명이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잃을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은 또 부채 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미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자를 줄이기 위해 제안한 이민 개혁안을 백악관이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부채 한도 설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재무부는 현재 디폴트를 막기 위해 특별 조치를 가동하고 있지만 이 6월 1일이면 이 비상 조치가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열흘 후면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닐 옐런 재무장관은 22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서 디폴트 시한이 임박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서한에 어떤 얘기를 썼습니까?
네, 옐런 장관은 6월 1일 마감 시한까지 기다리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 신뢰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이 납세자들의 단기 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최대한 빨리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네, 하원에서는 이미 정부 지출하고 부채 한도를 연계한 법안이 통과됐죠.
맞습니다. 이 공화당 내 극우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이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의 부채 한도 법안을 그대로 상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한도 협상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강경 진보 진영에서는 공화당의 정부 지출 삭감에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서 자체적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내 강경파들의 입장이 아주 판이한데요.
맞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각각 당내 강경파의 요구를 잘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정부의 부채 한도는 의회가 정하기 때문에 이 법안으로 마련돼서 상하 양원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카시 하원의장은 부채 한도 법안이 제때 의회를 통과하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안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북서부에 있는 몬태나주로 갈 텐데요. 소셜미디어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네요.
네,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몬태나주를 상대로 22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몬태나주에서는 내년부터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이 해당 법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건데요. 틱톡은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틱톡 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며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틱톡은 중국 정부와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또 공유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내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에 저장하는 등 이 사용자의 사생활과 보안을 위한 이 조처를 해왔다고 소청회에서 밝혔는데 예. 이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앞서 이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즉 콘텐츠 창작자 5명이 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이미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역시 미줄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몬태나주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자, 몬태나주에서 틱톡 금지법이 제정된 게 언제였었죠?
네, 그레그 지엠폰테 이 몬태나 주지사가 지난 17일 주 의회가 의결한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 시행 일자는 내년 1월 1일인데요. 내년부터 이 몬태나주에서는 새 법에 따라서 이 틱톡을 스마트폰에 내려받게 하는 것이 이제 법으로 금지되는 겁니다. 네. 구글이나 애플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비활성화시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애플이나 구글 또는 틱톡 측에 하루 만 달러의 벌금이 네.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틱톡이라면 뭐 젊은 층에서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아주 인기가 많은 소셜미디어죠?
맞습니다. 이 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인데요. 이 미국 내 이용자가 1억 5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안 우려가 급증하면서 이 최근 퇴출 압박을 받고 있죠. 이 틱톡의 모회사인 이 바이트댄스의 본사가 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데요. 네. 이 틱톡 측이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긴다는 우려가 제기된 네네. 거죠.
자, 이런 보안 우려 때문에 연방 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주 지방 정부 뭐 자체적으로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조처를 하기도 했죠.
네, 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건 50개 주 가운데 몬태나가 처음입니다. 이 몬태나주 법무부의 에밀리 플라워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틱톡을 미국인을 감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틱톡 계정이 없는 사람들조차 틱톡 사용자와 연계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이 플라워 대변인은 우리는 이 법적인 도전을 예상했고 소송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2024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또 나왔네요.
네, 이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이 22일 차기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스콧 의원은 이날 자신의 모교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서던 대학교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낙관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스콧 의원의 출마 의견 들어볼까요?
네, 스콧 의원은 개인사를 풀어내면서 미국은 기회의 나라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스콧 의원은 우리는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란 소년이 의회는 물론이고 백악관에서 봉사할 수 있는 땅에 살고 있다면서 미국은 지구상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극좌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네, 스콧 의원은 미국이 최근 수십 년간 인종차별 문제에 있어 진전을 보였다면서 더는 인종차별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이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 인종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바이든과 급진 좌파는 내가 오르는데 도움을 준 사다리에 가로대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오늘 내가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발표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스콧 의원이 어떤 인물일까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올해 57살이고요. 7살 때 부모님이 헤어진 후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 찰스턴에서 싱글마더, 그러니까 어머니 밑에서 홀로 자랐습니다. 네. 찰스턴 서던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보험 대리인과 재정 고문으로 일하다가 1995년 지역 정치에 입문했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를 거쳐서 2011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에는 당시 니키 헤일리 주지사가 은퇴하는 짐 드민트 의원의 후임으로 스콧 의원을 지명하면서 상원의원 자리에 올랐고요. 이후 두 차례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콧 의원이 공화당 안에서 아주 주목받는 인물이라고요?
네, 스콧 의원은 흑인 공화당 남부인 이런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네. 왜냐하면 1881년 이후 남부 출신으로 흑인으로서 공화당 상원의원이 된 사람은 스콧 의원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아, 독실한 기독교인이고요.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화당 주류의 입장에 동조하는데요. 낙태권 제한을 지지하고 투표권 보호 법안에 반대하는 한편 경찰 개혁 법안은 옹호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대선 후보들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이미 차기 대선 출마 선언했고요. 또 현재 공화당 후보 가운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스콧 의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체로 서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공화당 예비 경선에 진출한 팀 스콧 상원의원에게 행운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팀은 절대 선출될 수 없는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론 드센티스와 비교해서 큰 발전이라면서 드센티스 주지사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드센티스 주지사가 얘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안 한 거죠?
네. 하지만 이 내일 24일에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센티스 주지사는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협하면서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연방헌법과 자체 규정에 근거해 잘못된 행동을 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엄한 징계는 바로 제명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상원 권한과 규칙 열 번째 순서로 제명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It is my duty to resign. It is the honorable thing to do for this country, for this Senate. So I now announce that I will resign from the Senate and I leave this.
1995년 연방상원 윤리위원회는 성적 비행과 권한 남용을 이유로 공화당 소속인 오리건주의 로버트 패구드 상원의원을 제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패구드 상원의원은 전체 표결로 제명당하기 전에 사임했습니다. 패구드 의원은 지금까지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한 마지막 상원의원입니다. 제명은 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한 상원의원의 의원직을 상원이 표결로 박탈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명은 전체 의원 3분의 2가 투표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명은 상원 내 또 다른 규칙인 배척과는 다릅니다. 배척은 선거 당사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정당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의의가 제기되고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과반 찬성으로 당선자가 의원직에 오르는 것을 상원이 거부하는 조처입니다. 1789년 이후 지금까지 연방 상원이 제명한 의원은 모두 15명입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남북전쟁 기간 남부연합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제명됐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제명 결의안이 표결에 올라갔지만 부결되거나 아니면 조사 결과에 근거해 상원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처음 제명된 상원의원은 토머스 제퍼슨이 이끌던 공화당 소속 윌리엄 블런트 의원입니다.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블런트 의원은 1797년 영국 함대 도움 아래 원주민과 개척자들을 이용해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에서 스페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두 지역을 영국에 넘기려 한 혐의로 상원에서 제명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나가던 임기 덕에 제명을 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1873년 2월 공화당 소속으로 뉴햄프셔주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제임스 패터슨 의원이 뇌물과 부패 혐의로 제명 대상이 됐습니다. 패터슨 의원 혐의를 조사한 상원특별위원회는 이해 2월 27일 그가 하원과 상원위원회에서 위증했다며 그를 제명하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패터슨 의원 임기가 3월 3일에 끝남에 따라 상원이 다음 조처를 할 시간이 없었던 덕에 패터슨 의원은 제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연방상원이 실제로 의원을 제명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남북전쟁 이후로는 아무도 제명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상원 권한과 규칙 10번째 시간으로 제명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9년 초 유럽에서 벌어진 상황은 전쟁이 임박했음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와 리투아니아를 점령했습니다. 파시스트인 프란치스코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스페인 정권을 장악했고, 역시 파시스트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알바니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폴란드를 장악하기 위해 탄압과 공격을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8월 독일과 소련은 공동 방위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공동 방위협정 체결 일주일 뒤 독일은 폴란드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했습니다.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전쟁의 시작은 미국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인 대부분이 히틀러와 무솔리니 그리고 다른 파시스트들의 침략에 맞서는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인들은 길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을 예감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머지않아 다양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미국인들이 전쟁에 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다시 한번 끔찍한 세계 분쟁에 끌려들기 전에 미국에 주어진 마지막 평화의 시간이 될 겁니다.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미국인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안겼습니다. 미국은 법적으로 중립국이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또 다른 세계대전에 참여해 싸우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독일의 나치 지도자인 아돌프 히틀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다른 연합국들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영국과 다른 연합국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스벨트 대통령은 나치에 맞서 싸우는 연합국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막는 중립법을 개정할 것을 미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데 동의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과 독일의 동맹국들은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1939년 9월 독일과 소련군은 폴란드를 빠르게 점령해갔죠. 소련군은 이어서 발트 3국인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발트의 동쪽에 세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39년 11월 말 소련군은 핀란드를 공격했습니다. 핀란드와 소련의 전투는 핀란드가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겨울 내내 계속됐습니다. 1940년 봄이 되자 두 나라 사이의 전투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독일은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공격하고 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1940년 5월 독일 나치군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번개처럼 강타하며 공격했습니다. 나치군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점령한 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군은 프랑스 북부로 깊숙이 진격하는 독일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군은 결국 소형 보트를 타고 유럽 대륙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군은 프랑스 덩케르크 마을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독일군은 프랑스 전역을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군은 남쪽에서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독일군과 합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함락됐죠. 독일과 이탈리아군의 파리가 무너졌습니다. 프랑스의 군인 출신 정치가로 나치 독일에 협력한 필리프 페팅이 프랑스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처참히 짓밟히고 무너진 프랑스는 아돌프 히틀러와 평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무너지고 이제 히틀러와 독일 동맹국들에 대항하는 나라는 영국뿐이었습니다. 오직 영국 해연만이 천하 무적 같은 독일군과 영국인을 분리했습니다.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총리직을 사임하고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영국인들은 새 지도자인 윈스턴 처칠을 주목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자신이 강하고 용감한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영국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즉각 영국에 대한 맹렬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그해 여름 내내 독일과 영국 항공기는 영국 해협 상공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런 모든 군사 행동은 미국 대중의 일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과 중립 정책은 더는 교실이나 정치적 토론에서 논의되는 단순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엄중히 다뤄져야 하는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지나칠 정도로, 너무 지나쳐서 잘못될 정도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 did the interview go for that promotion you were after?
I didn't get it, unfortunately.
I'm sorry to hear that. You seemed like the perfect fit for that job.
Yeah, the feedback I received from the interviewer was that I was too honest for the position.
How can you be too honest?
I think they meant that I tend to speak my mind and give my opinion without holding back, even if it's not what others want to hear. And they felt that in the position I was applying for, that could create issues.
I can see how that could be a concern. Yeah, you are honest to a fault. 잔이 너무 솔직해서 지나칠 정도로 정직해서 진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솔직한 게 탈입니다.
You are honest to a fault. To a fault.
지나칠 정도, to a fault 앞에 어떤 것이 지나친지 말하면 뭐뭐해서 탈이다 이런 표현 만들 수 있습니다.
You are honest to a fault.
당신은 너무 솔직한 게 탈입니다.
You are generous to a fault.
당신은 너무 너그러운 게 탈입니다.
You are humble to a fault.
당신은 너무 겸손한 게 탈입니다.
To a fault.
너무 지나치게 어떤 것이 잘못될 정도로 지나치다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느린 속도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ow did the interview go for the promotion you were after?
I didn't get it, unfortunately.
I'm sorry to hear that. You seemed like the perfect fit for that job.
Yes. The feedback I received from the interviewer was that I was too honest for the position.
How can you be too honest?
I think they meant that I tend to speak my mind and give my opinion without holding back, even if it's not what others want to hear. And they felt that in the position I was applying for, that could create issues.
I can see how that could be a concern. Yeah, you are honest to a faul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 did the interview go for that promotion you were after?
진급 인터뷰 어땠나요?
I didn't get it, unfortunately.
불행히도 승진 못했습니다.
The feedback I received from the interviewer was that I was too honest for the position. The feedback I received from the interviewer. Interviewer.
질문하는 사람, 면접관입니다.
Interviewee.
질문을 받는 사람이죠.
The feedback I received from the interviewer.
Feedback, 반응, 의견.
From the interviewer.
면접관에.
I was too honest for the position.
내가 너무 솔직하답니다.
The feedback I received from the interviewer was that I was too honest for the position.
면접관의 의견은 내가 너무 솔직하답니다.
I think they meant that I tend to speak my mind and give my opinion without holding back, even if it's not what others want to hear.
내 생각에 그들의 견해는 내가 tend to, 경향이 있다, speak my mind and give my opinion, 내 마음과 의견을 얘기하는 without holding back, 억제하지 않고, 보류하지 않고, even if it's not what others want to hear, 비록 그것이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해도.
I think they meant that I tend to speak my mind and give my opinion without holding back, even if it's not what others want to hear.
내 생각에 면접관들은 내가 내 의견을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도 숨김없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And they felt that in the position I was applying for, that could create issues.
그리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는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느꼈지요.
You are honest to a fault.
당신은 솔직해서 탈입니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You are honest to a fault.
당신은 솔직해서 탈이에요. 어떤 것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될 정도로 지나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